다음 곡기는 의하여와 위하여. 아, 이것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귀납적 사고냐 연역적 사고냐. 의하여는 연역적 사고고 위하여는 귀납적 사고다. 그래서 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항상 원인에서 결과 쪽을 생각해야지 결과를 원인으로 돌려치기 없기 대입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과학이나 특히 진화생물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증명이 안 된 개소리를 막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떳떳하게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르크스의 그 노동가치설. 이 초등학생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밤낮 없이 일하는데 그거 아무 가치가 없더라고. 돈은 주지.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거지. 노동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죠. 노동은 가치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주식 투자에도 가치가 있고 제일 쉽게 가치를 만든 게 전쟁 가치설. 이거 뺏으면 되잖아. 그만큼 전쟁만큼 가치 있는 거 있어. 무인도에 두 명이 산다면 한 명을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GDP가 1초 만에 두 배로 더블 올라가. 그렇죠.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 가치설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냥 비위를 맞추는 아부하는 발언이고 좀 깊이 생각하면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골통 두 개가 있어요. 이거 얼마냐 10억, 이거 얼마냐 10억. 이거 깨버리면 100억으로 올라가요. 이거 알잖아.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를 깨버려. 그럼 이 가치가 두 배로 올라가는 게 10배로 올라가. 이런 건 우리가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도자기 있으면 다 깨버리라고. 우리나라 그 백제 달 항아리 한 10개 있다면 9개를 깨버려. 나머지 하나 가격 폭등이야. 그리고 제일 가치를 올리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 화가라 죽여버려. 이 사람의 작품 가격이 10배로 올라가 버려. 죽은 화가만이 가치 있다.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이라고. 근데
예. 저 노동가치설 그 대학교 때 보고서 이 말도 안 되는 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내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발명가였는데 뭐 서로 발명을 하고 과학기술 연구해. 그냥 노가다하면 되지.
그렇죠. 노동가치설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초등학생 생각해도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거 배웠거든. 근데 납득이 안 돼서 내가 초등학교 때 반공도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비판이라고 하면서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 초등학교 때 제가 마르크스주의자였어요. 근데 노동가치설이 이해가 안 돼서 뭐 개소리를 하고 그냥 발명 이런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하고 갤럭시는 가격이 같아도 갤럭시가 더 가치 있어요. 아니, 아이폰이 더 가치가 있어요. 중고 매장에 가보라고. 중고 나라에 가면 누가 더 대접을 받냐. 딱 보면 표시가 나잖아. 상품의 가치는 생산 비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품의 권력에 있는 거예요. 권력은 사건의 기승전결에서 앞대가리에 가치가 있지 뒷대가리는 가치가 없다. 톱니바퀴가 막 맞물려 돌아간다. 그 맨 앞에 동력원이 가치가 있는 거고 구조를 보면 소재, 기능, 성능, 효능, 양식에서 소재가 제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소재가 좋은 거야. 소재를 변화시켜야 거기에 따라서 맞물려 돌아가는 2차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회사도 어떤 회사는 주가가 오르고 어떤 회사는 주가가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윤이라는 것은 복제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 작가들은 부자들은 은행은 이자를 가져가는가? 이윤을 가져가는가? 왜 상품에 이윤이 붙냐? 그걸 재판매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방송사에서 방송을 송출했는데 그걸 누군가 다운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재판매를 해버린다고. 몰래 그런 짓 하는 놈 한두 놈이 아니야. 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뭐냐고. 거기에 대한 지배권이 있는 거죠. 저작권이 있고 특허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서 그 주요 장면을 짜깁기 해서 20분으로 압축해서 영화 해설을 비슷하게 올려가 팔아먹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불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인기가 아주 좋아서.
그 도둑질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 그 분명히 저작권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 그 지금 현재 법이 어떻게든 그걸 훼손하면 괜찮아. 훼손했기 때문에 원작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거는 용서가 되는 거야. 그거 참 희한하기도 있다고. 원작을 그대로 올리면 불법이고 원작을 망쳐놓으면 망가뜨려놓으면 그거는 이제 재창작 이렇게 됩니다.
사진 보면 사진 그거 예.
그렇죠. 액자 비슷하게 뭐. 딴지일보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그 어떤 하나의 상품에 연동돼서 따라오는 것에 대한 지배 권력이 바로 이윤이다. 그래서 그런 이윤이 제일 큰 거는 발명 뭐 이런 거죠. 일단 그 뭐야 장티푸스 치료약 이런 것은 엄청난 건데 그때 그 약품을 발명한 사람이 공짜로 풀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장티푸스가 아니고 뭐 소아마비 예, 소아마비 치료제를 그 발명한 사람이 그냥 로얄티 안 받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아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안 그러면 소아마비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제가 지금 글을 쭉 쓰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아, 인지 부조화. 인간은 그 보통 태도와 행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과 행동이라고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생각을 바꿔야 되냐 행동을 바꿔야 되냐.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고 생각을 바꾸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논리로 바꾸면 돼.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고 하다 못 먹으면 아 저 포도는 못 먹는 포도야 쉬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행동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행동은 다른 행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연락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내가 방향을 턴다는 것은 그럼 언제 털지 어떻게 털지 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거는 뭔가 일치가 일어나야 돼.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바람잡이가 붙으면 굉장히 쉽게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사이비 종교가 이 신도를 늘리는 것도 바람잡이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바람잡이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람잡이가 없으면 자기 혼자서는 행동을 못 바꿔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조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행동을 바꿀 때는 선배나 부모님이나 친구가 말을 해줘야 돼요. 김문수나 안철수처럼 바보짓을 할 때는 옆에서 야 철수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수는 친구가 없는가 봐. 김문수도 친구가 없는 것 같아. 계속 추락하잖아요. 붙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친구가 없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장기표야. 그 양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회 급배지 한 번 못 달았어. 그 양반은 자기 스스로는 서울대 나왔기 때문에 전태일의 친구잖아. 그러면 대통령까지 해야 돼. 그럼 못해도 대통령 후보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 급배지를 못 달은 거야. 얼마나 뭔가 찍으면 계속 빗나가. 그냥 눈 감고 찍어도 50% 걸리는데 그 양반은 타이틀이 좋은데도 와, 절묘하게 빠져나가더라고. 완벽하게 미구라치처럼 싹.
안 되는 데가 올라가죠.
예. 근데 제가 한때 이제 장기표 캠프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 장기표를 한 번 만났어.
뭐하러
들어갔더라? 예?
역할이 뭐였어?
참모지 참모.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난하고 심지어 2호 여사까지 비난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내가 욕을 했더니 바로 잘라버리더라고.
저도 1996년도에 그때 보니까 그 김문수 캠프에 그 장기표가 또 옆에 있더라고. 그 당시에.
황당한 일.
그러다가 지난번에는 또 그 뭐더라 정통민주당이라고 그 왜 동교동계 그 일부가 선거 나온 적 있어요. 8년 전에. 그때도 거기도 가더라고. 안 간 데가 없어요.
이번에는 김해 어딘가에 나왔어요. 근데 김해 쪽은 민주당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죠. 그래서 장기표 하는 짓이 워낙 띠라하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줄 모를 거야. 결론은 그 사회과학도 전부 그 엔트로피의 법칙, 물리학의 논리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는 얘기. 뭐 사랑, 정의, 평등 이런 거 다 귀납적인 언어고 어떤 목표 위하여, 뭐 행복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이게 다 개소리예요. 그런 걸로 논리를 전개하면 안 돼. 그건 그냥 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음모론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고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근데 인간의 행동은 이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 도와주면 엔트로피 법칙과 안 맞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선거에 딱 출마하는 순간 혼자가 된다고. 그때 막 연설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코치해주고 이런 거 없어.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 면접 보러 왔는데 엄마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막 감점이지. 그러니까 안철수가 TV 토론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엔트로피 법칙이 작동을 해서 안철수는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다 물리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위가 뭔가 하위자야. 그러니까 하려고 해서 이런 뜻이에요. 위하여라는 하려고 하는 게 위하여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것은 왜 그랬어? 하면 하려고 그랬지. 왜 밥을 먹었지? 먹으려고 먹었지. 이런 동어반복인 거예요.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생물은 왜 진화했을까? 진화하려고 진화했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개소리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 물론 일상적인 용어 대화에서도 돼요. 왜 이게 위하여가 되냐면 선배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 답을 다 알고 있을 때는 위하여라고 해도 돼요. 왜냐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과학은 답을 모르는 분야잖아요. 답을 모르는 분야에는 위하여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답을 알고 있을 때는 써도 된다. 네, 다음 곡지는 도넛과 빨대. 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세상은 도넛에 빨대를 끼우면 그게 세상이다. 아 이거는 내가 옛날 좀 생각했다 까먹었는데 최근 다시 생각이 났어. 이게 중요한 얘기. 이게 도넛인데 이게 빨대야. 이게 세상이야. 이해했어요?
아 그러니까 빨대도 그럼 도넛이잖아요.
예?
빨대도 도넛이잖아요.
빨대가 아니고 그냥 막대기야 막대기.
그러니까
빨대는 아니고 여기 구멍인데 이 구멍 크기 무한히 작다고 치고 이 구멍을 통과하는 선도 크기가 무한히 작지. 우리 선에는 크기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근데 입력과 출력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입체고 이렇게 관통하면 이게 밀도예요. 이런 구조를 어디 찾을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모래시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 페트병을 가운데 이렇게 딱 짜부리면 이게 모래시계야. 근데 모래시계도 되고 그냥 어떤 물체의 충돌. 이 두 개가 충돌했다고 칩시다. 충돌한 거예요. 박았어. 그러면 이렇게 뾰족하게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 이렇게가 도넛이지. 요 부분 말이에요. 요 부분 빈 공간 에너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 빈 공간이 메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구조론적으로 이제 각이라는 것은 이게 각인데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고리를 안 만들어도 돼. 요 상태가 입체예요. 근데 여기는 입력과 출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과 출력이 있다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것도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걸린 거야.
그냥 걸린 건데.
그냥 걸린 것 요거는 순서가 없다고. 머리와 꼬리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는 방향이 있는 거야. 에너지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아 이게 좀 보여주는 라디오였으면 참 좋겠다. 시청자들 입장에 안 보여.
방향이 없으면 한 개고 관통하면 방향이 있으면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헷갈렸던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빨대 구멍 몇 개인가 그 나무 위키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구멍 한 개파 두 개파 그리고 없다파가 있는데 제가 이를테면은 사실 도넛이나 그 뭐지 이 선이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위상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넛은 링을 해서 이게 감싸고 있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도넛하고 요 선하고 구분해야 될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넛은 가운데 중심점이 있어 사실은. 요 가운데 크기가 0이라고 봐야 돼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는 어차피 뭐 상관없는 거.
그리고 컴파스라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한 개고 두 개고 요 세 개잖아. 요 간격이 있다는 거지. 그 원이라는 컴파스를 돌리는데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이 크게 있다, 적게 있다.
크기를 무시하고
그냥 있다죠, 있다.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으면 그거는 입체고 요 모서리가 요렇잖아요. 요 모서리가 요거야. 근데 양쪽에서 이렇게 박아 닫히면 이 모서리가 두 개잖아요. 그럼 아까 이거라고. 그래서 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입체인 거예요. 보통 우리 육면체를 생각하는데 에너지라는 것은 그런 게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요 제일 작은 크기를 생각해야 돼요. 규통이 무한히 작은 크기. 그래서 저는 이 우주의 기본 원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촉근 이론에 말한 촉근하고 실제 비슷해. 생긴 게 비슷해. 촉근 이론은 그림을 이렇게 살짝 그려놨는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흔들리는 끈의 진동이라고 하는데 끈이 요렇게 진동하면 딱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서핀을 넣으면 넣고 방향을 정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공간이 생긴 것은 공간을 만드는 어떤 뭔가가
자궁
원자처럼 제일 작은 어떤 단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 제가 오늘 뭐 오늘뿐만 아니라 한 2주 동안 열심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유클리드 점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유클리드 원론의 점 정의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 근데 이제 그게 딱 저희가 유클리드 원론에 나온 점은 저희가 원자라고 하는 딱 그 점이에요. 근데 사실 당연히 저희 아시겠지만 점, 선, 뭐 면 이렇게 해서 그게 귀납적 정의잖아요. 근데 정작 유클리드 원론은 또 이제 연역적으로 돼 있거든요. 정의 그치. 나오고 공리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점선 개념은 다 귀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학자들이 이를테면 점은 0차원이고 그럼 점도 없는 건 뭐냐 뭐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은 거예요.
그 특히 또 남을 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니 점 선도 길이가 없다면은 선하고 점하고 구분도 안 된다.
그렇지. 요 사이에 선이 관통한다고 치고 요 합과 뒤에 두 개 있잖아. 요게 선이야. 이거는 똑부러지게 증명된다고. 그 크기가 무한히 작은 거야. 크기가 0이야 0. 근데 분명히 입구와 출구가 있어요. 그 점 두 개가 있어. 점 두 개 이렇게 딱 마주되는데 그러면 이게 볼펜이고 이게 종이라고 치면 볼펜이 종이와 만나는 점 그리고 종이가 볼펜을 만나는 점 이 두 개의 점이 선이라는 거죠.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접점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쭉 끄면 그 선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차원의 해석이라고 또 그걸 조금 더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각은 뭐고 선은 뭐고 점은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밀도야. 이 밀도 이렇게 관통도의 밀도고 입력만 있고 출력이 없으면 이건 입체야. 그게 그냥 요거야, 요 귀퉁이야. 요거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럼 각은 뭐고 선은 뭐고 점은 뭐냐 관측자에서 관측 대상까지 이게 점이야. 눈이 점이야. 이게 연결되는 게 이게 선이라고. 그럼 이 자체가 면이라 우리는 항상 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입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게 뇌가 해석해서 컴퓨터를 돌려서 만들어낸 거고 우리 눈은 평면을 보지 입체를 못 봅니다. 면이 각이라고 있기 때문에 또 도너츠를 이렇게 크게 크게 만들면 이게 면이에요. 이게 그다란 도너츠야. 그래서 면이 각이 이미 세 개이기 때문에 각에서 눈까지 연결이 네 개예요. 그 눈 점이 다섯 개예요. 이걸로 구조론의 그 다섯 가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피사체와 눈 사이 전체가 하나의 그 밀도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면이라는 것은 이 면 뒤쪽은 생략, 이 면하고 우리 눈하고 이 관계가 밀도인 거예요. 그럼 눈은 빼버리고 눈까지 오는 과정은 입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한테까지 오는 이 공간 자체는 입체고 그게 눈을 보는 점을 딱 찍어버리면 눈을 깜빡하는 순간 이게 밀도가 되어버려요. 방향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이 방향이 생기면 밀도다. 그러면 이제 선은 뭐냐? 선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그 움직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 각도 지어지고 거기서 다시 하나가 빠지는 거죠. 우리가 각을 볼 때는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제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이 이렇게 움직이면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눈동자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눈동자의 이동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을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선을 볼 때는 눈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고정된 면을 못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도 똑같은 논리로 그 움직이는 것까지 빼버리면 그냥 그 대신 우리가 더, 내가 더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쪽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이쪽은 점으로 쫄아드는 거고 거기서 반대로 내를 계속 빼면 나를 완전히 빼버리면 관측자를 완전히 빼버리면 그게 밀도가 된다. 그 이거는 뭐냐면 역으로 보통 우리가 입체라는 것은 관측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세상 모든 게 입체로 되었다 이 말은 관측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 세상이 고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또 깔아버리는 거예요. 관측자가 있다는 것은 그 관측자가 움직이는 것하고 나란히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것만 가면 이 변화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저것이 움직일 때 우리 눈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나란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차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보통 차원은 공간을 해설하는 이야기인데 공간이라고 제한을 거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좀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왜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냐고. 공간은 관측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 아, 이 공간의 차원이다 그러면 이미 관측자라는 걸 하나를 끼고 가기 때문에 그 벌써 뭐가 하나 틀어졌어. 그 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점도 없는 것은 무차원이 되는 것처럼 뭔가 속임수가 있다. 어쨌든 이 우리가 입체를 우주를 입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관측자의 존재를 영으로 치는 거예요. 관측자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객관적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측자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보통 객관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보통 수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관측자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사건 안에 관측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 바깥에 관측자가 있다는 건 사건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야구할 때 투구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W고 하나는 인버터 W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박찬호 이렇게 던지고 김병현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던지는 거 원다고 던지는 거
이게 좀 더 많이 움직여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런 자세가 돼요. 이런 자세 같아.
사진 찍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는 얘기는 모든 동작은 반드시 각을 거쳐요. 각을 통과하지 않고 동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 뭐 방아쇠를 하든 활을 쏘든 실험도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이 약간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V를 세 개를 만들어. 각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각 사이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요런 요번 각이 한 개 있고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또 한 개 각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각이 만들어지는 순간 승부가 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승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상대방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요 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작동한다. 모래시계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짤룩한 게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유리 자체가 하나의 각이고 그 안에 모래가 하나의 각이고
그러니까 유리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이 의사결정이 되면서 모래가 똑똑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또 중력이라는 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세 개의 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씨름이라면 유리가 하나의 씨름 선수가 되고 모래가 하나의 씨름 선수가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데
팔 힘이 또 하나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기는 사람을 보면은 같은 힘으로 상대를 딱 그 대칭을 시키고 거기서 하나 더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그쵸.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모래시계는 사실 이게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각이 세 개가 있어야 뭐가 하나가 작동을 하는데 겹쳐 있는 부분을 빼면 아까 되지 요거라는 거. 이거는 겹쳐 있는 것을 완벽하게 빼낸 제일 단순한 구조고 요거는 사실 좀 이제 중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래시계 아랫부분 빼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윗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여튼 그렇다. 그림으로 다 그려줘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이걸 못 그리고 있어요. 다음 곡지는 차원의 전개,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시 쓰기.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네. 좀 더 하셔도 돼요.
아, 이게 맞아 맞아.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수 뽑는 기계. 이 안에 밀도, 입체, 각선, 점이 다 있어요. 여기 제일 구조 간단하잖아. 이것도 자세히 보면 모래시계하고 똑같아요.
국수나 모래시계는 뭐 똑같은데. 네.
모래시계도 구멍으로 뚫는 거고 이것도 구멍으로 뚫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국수가 나오는 구멍인 점이잖아요. 그런데 국수가
이제 선이 이해됐다. 아, 이제 국수선이 이해됐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면 모래시계는 어떻게 보면은 선이 그러니까 모래는 알갱이라 가지고 그쵸. 선처럼 안 보이는데 그게 들어갔다 나왔음 하면은 선이네. 네. 맞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선은 입력 점 두 개인데 하나는 입력이고 하나는 출력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구멍을 나오는 조이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덩어리 그리고 그 덩어리에 작용하는 에너지까지 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로 보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이 안에 뭔가 잔뜩 들어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밀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에너지로
텐션이 작동한 그렇죠? 거하고
그래서 뭐 그걸 아인슈타인 자고 4차원이라고 그러고 막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텐션이에요. 그냥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게 매개변수가 무조건 하나가 더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가 더 있으면 두 개가 됐을 수는 없어요. 한 개만 됐을 수 있어. 한 개가 됐으면 이미 사건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 뭔가 떨어져 버려요. 뭐냐면 여기서 뭔가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 이거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닫힌 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외부하고 끊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서 n 차원이라서 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 10차원 어디냐고. 그것은 여러 개의 사건의 집합인 거죠. 하나의 사건은 그 다섯 개에서 한 개라도 더 추가되면 뭔가 한 개 빠져나가요. 아까 했듯이 여기가 면이면 관측자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선이고 면하고 선이 합쳐져서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빼서 선 점으로 만들면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움직이면 이미 이탈해버리고 이탈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접점이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개밖에 차원은 없다. 수학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1, 2, 3, 4차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구조론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야 되겠어. 째를 붙여야 되겠어. 자연에서는 언제나 탑에서 바텀으로, 원인에서 결과로, 작용에서 수용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머리에서 꼬리로 가지 그 반대는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된다. 이는 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이를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모든 이 과학의 대전제죠. 당연한 거지. 이에는 일이 없으니까. 아니, 이래는 이가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거죠. 이는 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속에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항상 보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 둘을 다 봐야 되지만 어떤 과학적으로 기술을 할 때는 양쪽을 다 기술하면 혼선이 일어나는 거죠. 복식 부기처럼 뭐가 좀 이제 뭐가 많아져. 그래서 한쪽만 기술하고 나머지는 생략해 버려야 돼요. 일단 때렸다 맞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이 홍수환 선수 때렸습니다. 뭐 벤빌라 폴로스 선수 맞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면 때렸으면 이미 맞은 거야.
근데 말 안 해도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이 월급을 줬습니다. 제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딱 같은 얘기를 매번 두 번씩 써야 된다는 거. 얼마나 피곤하냐고. 내가 아버지가 용돈을 줬습니다. 제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항상 두 번씩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만 쓰자. 그러면 주는 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받는 쪽은 생략해버려도 줬으면 누군가 받았겠지. 사장이 월급 줬다 그러면 아 직원이 월급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월급을 줬는데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그러면 격리가 빙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 조선 받은 거다. 그래서 받은 쪽은 생략하자. 그래서 주는 쪽만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자. 그래야 이 명료하게 맞아떨어진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받는 쪽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쪽은 동작이 너무 빨라서 판단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슬로 비디오를 들어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슬로 비디오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CC 카메라를 돌려보면 돼. 근데 범인이 총을 빵 쏘고 도망쳐버리기 때문에 범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거죠. 근데 피해자는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럼 아, 가슴에 구멍이 났구나. 아, 총알이 박혔네. 누가 총을 쐈구나. 이렇게 피해자는 관찰할 수 있는데 가해자는 튀어버리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서 M번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피해자한테 물어보면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가해자 쪽 정보는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그냥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 피해자 쪽만 보고 가해자 쪽은 보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범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나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피해자를 나무랄까? 피해자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야. 가해자 벌써 도망치고 없어. 가해자를 나무라고 싶어도 날랐지. 피해자는 여기 있잖아. 그럼 피해자는 나무랄 수 있으니까 나무라는 거고 가해자는 이미 튀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피해자한테 추궁을 한다고 그럼 뭐가 세상이 돌아가겠냐고 가해자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는 이제 CC 카메라를 돌려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가 다 걸렸어. 텔레그램은 그 본사를 협박해서 정보를 안 내놓으면 한국에서 연결을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중국이라 말 것 같아. 그렇게 위협을 해서 제가 볼 때 국정원에서 손을 써서 텔레그램 사장을 납치해와야 돼요. 봐주면 안 돼요.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막가파로 행동하면 우리도 뭔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정부가 예전에 애플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네. FBI가 그 뭐지 잔금 해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기업에서 그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이런 거는 고도의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쪽 편을 들 수도 있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있는데 지금 N번방 사건은 제가 볼 때 이 텔레그램을 좀 족쳐야 된다. 이거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이래되면 골치 아픈 거.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정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고지식하게 판단하는 것은 보수 꼴통들이 하는 거고 진보주의자들은 굉장히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개입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작용책을 봐야 된다. 그래서 작용책을 잘 보는 방법은 국수 뽑는 깃털을 보는 것이다. 모래시계를 보는 것이고 활을 쏘는 거고 총을 쏘는 것. 모든 에너지 작용은 구조가 똑같아요. 뭐 깨구리가 폴짝 뛰더라도 보면 다리의 각을 이렇게 움직여서 피는 거고 여기서 단 한 개라도 뭔가 다른 구조가 있냐 없다는 거죠. 아까 다시 도넛에 빨대가 아니고 짝대기를 끼워보면 그 구조 안에 다 있어. 그게 이 화약이 폭발하는 거 누가가 똑같고 이게 실린더 안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것도 똑같고 자동차 엔진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요 실린더가 도넛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이렇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 한 개라도 예외가 없어.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